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식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그때에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우리 성도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그런 인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 중에는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성경의 인물이 누구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 생각 같아서는 뭐 생각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도 바다가 갈라지고 육지가 드러나는 일을 모세의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아마 모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를 그렇게 잘 아는 불신자들이라도 이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잘 알고 있겠습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를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그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모세가 태어난 시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그 마지막 시기였습니다. 애굽은 바로라고 하는 왕이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 바로 왕이 머지않아 이 히브리 사람들이 애굽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하는 이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부모는 차마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석 달까지는 키웠지만은 더 이상 키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그 속에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냈습니다. 마침 바로의 공주가 그 상자를 발견하고 열어보니까 공주는 그 속에 있는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지만 그 아이가 우는 것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궁중으로 데려와 양 아들로 삼고 키우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로 왕은 히브리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히브리 사람들이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인 이 공주는 히브리 사람의 아들 모세를 살려주고 심지어 양자로 삼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겠습니까? 모세가 아기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후일에 모세는 바로를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는 아주 큰 해를 끼치는 위협적인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 나일 강가에서 건져졌을 이 어린 모세였을 때는 전혀 위협적인 모습으로 보여지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쌍하고 또 사랑스러운 그런 존재로 보였습니다. 아이였기 때문에. 여러분, 모세만 그런 게 아닙니다. 모든 어린이는 다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모든 어린이가 다 사랑스럽게 보인다면 자, 부모가 자기 어린 자녀를 볼 때는 얼마나 더 사랑스럽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나 성인이 되면은 좀 달라집니다. 남의 자녀라 할 때라도 어릴 때는 다 사랑스럽게 보이지만은 그 아이가 시간이 지나며 성장해서 성인이 되면 별로 사랑스럽지를 않습니다. 때로는 오히려 모세처럼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 자녀라고 할 것이면 성장한 후에도 여전히 사랑스럽습니다. 자녀는 항상 사랑스럽지만 특별히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 애틋해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가 언제이겠습니까? 내 낳은 아이가 아주 훌륭하게 느껴질 그런 때일까요? 아니면은 아직도 부족하다 이렇게 느껴질 때일까요?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될 때죠. 장성한 내 자녀라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어려움을 겪으면은 부모된 우리는 애간장을 태우면서 마음을 녹이는 겁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녀가 어려울 때도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렇다고 할 것이면 어린 자녀가 고통을 겪을 때에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는 자녀가 어렸을 때나 장성했을 때나 그 자녀가 이랬거나 저랬거나 정말 사회적으로 범죄자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어렸을 때는 그 사람의 감정이 더 따뜻해지는 겁니다. 자녀가 어떤 고통을 겪더라도 고통을 겪으면 부모된 입장에서 그 아이에 대한, 자녀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애틋해진다고 하는 얘기죠. 자,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이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의해 주셨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그런데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정도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세상 부모님의 사랑과 비교도 되지 않게 더 큰 사랑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세상의 부모를 비교해가지고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세상의 육신의 아버지의 사랑보다도 훨씬 크고 놀라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과 또한 비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나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것이면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성숙한 자녀일까요? 아니면 어린 자녀일까요? 여러분 성숙한 자녀라고 할 것이면 어떻습니까? 부모님의 도움 없이도 살아갈 그런 정도가 되든지 아니면 부모님에게 염려 끼치지 않고 부모님 마음에 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한순간이라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우리는 늘 죄를 지으며 하나님께 염려를 끼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일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성숙한 자녀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아주 어린 자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 어린 자녀인 우리들을 보실 때에 여러분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 세상의 부모님이 어린 아이들을 보는 것 같은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를 앞으로 더 좋은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방탕하게 살기가 쉽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절망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해 주셔도 우리는 방탕하게 살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셔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답답하시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부족해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선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이유를 할 것 같으면은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배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어린 아기처럼 돌보시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누구시죠?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어머니가 젖 먹는 아이를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더욱더 사랑하신다고 지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이사야 49장 14절 말씀 보세요.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여기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지금 믿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지금 이러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 정말 하나님이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 백성을 바로잡아 주기 위해서 지금 벌을 주고 교육을 통해서 연단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순간이지 하나님이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보다도 더 앞에 나오는 13절 말씀을 보세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회복의 약속을 우리들에게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쓰러져서 지금 절망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게, 아,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우리 구원받지도 못한다. 우리를 잊으셨다. 백성들이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하나님 참기 어려운, 듣기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에게 어머니 아버지 날 사랑하지 않아요, 어머니 아버지는 날 위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보다 더 속상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더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을 빼버린다고 할 것이면 뭐가 남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인데 사랑을 빼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더욱이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할 수도 없고 그냥 파멸의 길을 가게 말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사랑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그냥 그 백성들은 파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인데, 자 여러분 이거는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그러면 그릇된 길로 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가정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이 있었어요. 이 아들이 툭 하면은 소위 말하면 가출을 하는 겁니다. 그냥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해서 간신히 찾아온 그런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 돌아온 아들이 한 달간 견디지도 못하고 또 가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아들 문제로 이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아들이 또 가출을 하자 이번에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지만은 아들을 바로잡아주기 위해서 때로는 부탁한다고 하는 이러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물론 아들을 사랑해서 드리는 소위 말하면 사랑이 매지만은 자기 성질을 이기지 못해서 심하게 때리는 그런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들이 우리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가고 있지 쉽지 않았던 겁니다. 더욱이 부부가 다 성격이 급해서 종종 잊을만 하면 부부싸움을 합니다. 이래저래 이 아들은 집안에 있기가 편하지 않으니까 자꾸 가출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목사님은 이것을 알아채고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하니까 꼭 내가 시키는 대로 하라고. 이 아버지도 심각한 것을 아니까 예 목사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자니 목사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번에 아들을 찾게 되면은 절대로 이 아들에 대해서 욕을 하거나 때리거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만나자마자 배고프지? 너 뭐 먹을래? 이렇게 말하시고 밥을 사주고 집에 데려와서도 절대 아이에게 손대지 마세요. 때리지 마세요. 그리고 아이들 앞에서는 이 아이 앞에서는 절대로 부부싸움에서는 안 됩니다. 음성 높이지 마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 게 생쇼를 했으라도 아들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부 사이가 좋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세요. 속은 안 그렇더라도 좀 그런 일이 있다. 좀 나쁘게 말하면 위선적으로라도 그 목사님의 표현이 그렇습니다. 생쇼를 했으라도 그렇게 이 아이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며칠 후에 경찰서에서 이 아들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서에 가보니까 아주 최초한 모습 이 아들이 잔뜩 아버지 보면서 겁을 먹고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가 데리고 나오자 이 아들은 한 대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방어 태세를 취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그래도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고 목사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생쇼를 했습니다. 배고프지? 너 못 먹을래? 그때부터 계속해서 정말 쇼를 해서라도 어떻게 하든지 이 어색하고 힘들고 속에서 그냥 그런 것들이 나오지만은 그래도 따뜻하게 대해주고 부모도 이 화목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며칠 지나면서 보게 되니까 정말 아들이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도 가출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부자 사이가 좀 편해진 다음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답니다. 야, 너 이전처럼 왜 가출하지 않니? 집이 좋은데 왜 가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는 어려서나 장성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다 커서 분가하고 출가한 자녀도 그냥 우리의 겉모습만 보고 오해도 하고 상처를 받는 우리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다 심하면 행복한 가정을 포기해버리고 우리 집은 행복해질 수가 없는 가정이다 생각하고 밖으로 돌게 되고 잘못된 길로 가게 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힘을 얻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사랑을 먹어야 힘을 얻는다는 것이죠. 마음은 물질로 채울 수 없습니다. 위로와 격려로 채워야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받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은 내 마음속에 무슨 위로가 있고 무슨 격려가 생기겠느냐는 말씀이지요. 특히 날 가장 사랑해 줘야 될 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은 무슨 그 아이에게 힘이 생기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게 되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좌절하거나 비뚤어지게 쉬운 것이란 말씀이지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 좋은 자녀로 잘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의 아버지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이 백성을 키우는데도 백성이 똑같이 군단 말씀이에요. 백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만 바로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에게 이렇게 애타게 하나님의 그 자신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 15절 16절 말씀 아닙니까?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립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세상의 부모는 잊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인 나는 너를 믿음의 자녀인 너를 절대 잊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손바닥에 새겼단 말이다. 너의 성벽에 항상 내 앞에 있다. 여러분, 손바닥에다 글을 써보셨어요? 메모지를 지금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시간에도 혹시 잊을만 하게 되면 제가 펜을 내가지고 손바닥에 글을 쓰고 있어요. 저도 여름철에는 팔뚝에다 글을 쓰기도 하고. 왜? 잊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해 보게 되니까 나는 너를 잊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에다가 어떻게 했다? 새겼다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회복에까지 약속해 주시죠. 21절 말씀이에요. 그때에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들을 낳았는고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사로잡혀 유리하였거늘 이들을 누가 양육하였는고 나는 홀로 남았거늘 이들은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망했습니다. 너무나도 참 비참하게 망해서 나라가 전혀 회복될 것 같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그 큰 회복이 일어나게 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절대로 회복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백성들은 회복시켜줄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다들 놀래가지고 하는 말이 아니 도대체 다 망해가지고 지금 다 끝난 그런 상태인데 도대체 우리를 누가 이렇게 좋게 회복시켜줄 것인가요? 나중에 회복된 다음에도 그 모습을 보고도 아니 우리가 이렇게 회복이 됐다니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회복이 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면서 다들 놀란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랑 속에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셔도 그 약속을 받은 백성이 그 약속을 믿지 않으면 축복이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믿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해 주셨죠. 그러나 그 약속을 믿는 사람만 영생을 얻는 겁니다. 누구나 다 영생 얻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은 복을 내려주셔도 믿는 사람만 그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모르면은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어떤 축복이라도 받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잘해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고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애쓰시는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겁니다. 우리들에게 더 축복의 길이고. 그래 사실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뭘 믿는 겁니까?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함 받은 것 믿는 겁니다. 구원 받은 거, 영생 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죄 용서도 받고 구원도 받고 뭐 영생도 이렇게 믿고 그 모든 것 축복이긴 하지만 가만 우리가 받는 축복을 생각해 보면은 대부분 추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 천국, 죄 용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추상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느껴지는 것은 사실 좋은 신앙이 못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천부장을 칭찬하실 때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한 큰 믿음이라고 이렇게 칭찬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게 바로 그거였잖아요. 얼마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었습니까? 그 백부장이.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좋은 믿음입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이 아주 구체적으로 느껴져야 합니다. 추상적으로 뭐 나중에 천국 가는 거, 뭐 죄 용서 받는 거, 뭐 같은 이런 것 그것이 구체적으로 느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말씀은 추상적이기가 쉽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깨닫고 느끼고 믿을 때 실제로 우리의 삶에 하나하나에서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고 이런 진짜 복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실제로 내가 살아갈 때마다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어려웠지만 그것이 나중에 돌아보면은 정말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삶 속에 실제적으로 하나하나 느껴지는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면서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어머니 주일에 대한 좋은 교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머니 주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까요? 간단하게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절대 장성한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면은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나서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교만할 수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참된 믿음인 거지요. 내가 어린 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게 될 때에 이 참된 믿음, 항상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의 사랑을 알려줘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축복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참된 신앙생활을 해서 그 다음에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받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랑을 내가 느끼느냐 못 느끼느냐,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와 우리 자녀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우리의 사랑을 깨달아야, 느껴야 행복한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도 자녀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최대한으로 잘 알려줘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나이가 그만큼 됐다고, 많이 컸다고, 결혼했다고 그래서 우리 사랑을 느낄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부족하고 우리 아이들도 다 부족합니다. 우리 자녀는 절대로 저절로 우리의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도 끊임없이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말씀을 보세요.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말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다 사랑하는데. 아니, 우리 중에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녀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도 자녀를 사랑하고 내 자식이니까 LA에서 졸업식을 한다고 해도 내 돈으로 비행기 타고 경기 쓰면서 끝까지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이 아니라 뭐 지구 끝까지라도 가는 겁니다. 왜?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부모들은 다 그렇게 자기 자식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뭘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보여주라는 거예요. 자녀가 내가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해주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걸 못 느낀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변함없는 진리예요. 마치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새삼스럽게 우리를 사랑하신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사랑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느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시는 것이 그 사랑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것인데 그걸 우리들이 느끼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이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식들도 그 부모가 그 자기들을 사랑하는 것을 알아야 그 아이들이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내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며 그 자녀가 그걸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자녀가 우리의 사랑만 깨달으면 잊게 되고 우리와 좋은 관계를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힘차게 세상을 살아가겠습니까? 또 그런 자녀가 얼마나 부모님에게 효도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에게도 보장이 된 거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면 효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이 보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속에 사는 것이 우리 자녀에게도 최고의 축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누가 잘 됩니까? 나만 잘 됩니까? 내 자녀들도 다 잘 되잖아요. 저절로 다 잘 되지 않습니까? 내가 축복받는데 여러분 내 가족 내 자녀가 왜 잘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두 가지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 그 자녀가 내가 받은 그 축복까지 나누어서 받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것은요, 우리가 축복을 받을 때에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으면 무슨 물질을 받건 명예를 받건 그 자녀들도 다 함께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자녀들에게 받는 축복이지만 특별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받는 축복 중에 그 내용 자체가 자녀가 잘 되게 하는 그러한 축복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데 그 복 안에는 내 자식이 자녀가 잘 되게 하는 축복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식을 잃었을 때에 낳은 자녀가 후일에 내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내게 좁으니 넓혀서 내가 거주하게 하라 하리니. 다 망한 나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냐고 하면 자식이 잘 되는 그런 복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을 받으면 자녀가 그 복을 내 받은 복을 나눠서 받는 복만이 아닙니다. 그 복뿐만이 아니라 내가 받는 복 자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그 축복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약속된 축복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까지 이루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른 하나는 우리의 믿음을 보고 자녀들이 믿음이 잘 성장해서 자기 자신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면요, 그 자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섬기는 참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는 자녀들보다 대부분 먼저 앞서서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자녀를 사랑할 수도 도와줄 수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자녀가 참된 성도가 되면은 우리는 어느 한 순간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보물을 받고 사라져 버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항상 함께해 주실 것이니 그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 1절 말씀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큰 보상이라고 말씀한 것이요.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아버지로 모시면은 나는 지극히 큰 상급 속에 사는 겁니다. 최고의 축복 속에 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모범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내 자녀가 바로 이런 큰 믿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데 나 자신이 큰 유익을 저들에게도 끼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어머니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 자녀로 보시고 극진히 사랑하시며 돌보신다고 하는 것을 꼭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고 순종하고 참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내 자녀들에게 끼쳐주고 특별히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이 본을 받고 자녀들도 평생 올바른 신앙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 수 있기를 바라는 겁니다. 특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그렇게 알려주심으로 해서 우리는 믿음과 축복의 길로 인도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고 또한 느끼게 해주어서 우리 자녀들도 우리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에게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늘 새 힘을 얻고 힘차게 살아가면서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도 효자가 되고 그 모든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로 인하여 우리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풍성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우리를 부모님의 품 안에서 태어나 세상에 보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거기서부터 인륜의 근본을 배우며 신앙생활 또 참된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세상 지나갈수록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섭리까지 밝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의 부모님을 늘 사랑하고 높이며 공경하며 순종하며 그 공경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더 받아 더 크게 주님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 좋은 열매 맺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출타 중인 집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동행하는 즐거운 여행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예물을 바칩니다. 바친 성도 손길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되 저들의 생활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 된 것처럼 육의 범사가 형통하도록 강건하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통해서 물질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귀한 역사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취를 따라가서 이쁜 마음으로 빨려지를 따라가서 찬송하며 즐겁게 주님만 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가둔다 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벌려지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벌려지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우리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이 살아가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